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정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예, 오랜만에 우리 사무엘서로 돌아왔죠. 그동안 우리 다른 구절들 보다가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have an English summary in the program. So if you are speaking, English speaking, then please look at the English summary. 우리 영어 요약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번 마지막 사무엘서 설교 때 우리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한 번 더 연결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해요. 당시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목자였던 사울, 거짓, 가짜 목자였죠. 그 사울의 죄가 가득 차고 사울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목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시고 심판을 마침내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1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던 이 사울, 하나님 없이 제갈 길로 가면 멸망에 이르렀던 이 사울, 아니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하나님 양들까지도 제갈 길로 가서 멸망에 이르게 하였던 이 사울을 바라보시며 크게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무엘도 그 사울로 인해 크게 슬퍼하는 내용으로 사무엘상 15장 말씀이 마쳤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1절에 사무엘이 사울로 인해서 계속해서 슬퍼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그만 슬퍼하라. Stop crying. 그만 슬퍼하라.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분명히 하나님도 슬퍼하셨고 하나님 마음으로 사무엘도 슬퍼한 것이었는데 왜 마치 꾸짖듯이 이 사무엘에게 그만 슬퍼하라고 하신 거죠? 1절 뒷부분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새 왕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왕,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왕국을 하나님 말씀 따라 다스릴 왕,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새로운 목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만일 하나님이 새 왕, 새로운 목자를 예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사무엘은 계속 슬퍼해야 했습니다. 계속 낙심하고 절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목자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이 세우실 왕을 통해 회복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겁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빛나는 새 아침이 밝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만 슬퍼하고 그만 절망하고 가서 기쁘게 하나님이 세우실 새 왕을 맞이하여 그와 함께하라 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할 때에는 사울 왕 아래 있을 때에는 슬퍼해야 마땅하지만 새 왕과 함께할 때에는 그 새 왕을 섬길 때에는 기뻐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는 우리가 다 누구 아래 있었습니까? 이 세상 임금인 사단 아래서 그가 원하는 대로 온갖 죄악을 행하며 하나님 버리고 살았을 때에는 우리가 슬퍼하고 절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왕과 참 목자로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참 목자가 계시고 참 왕이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천국 구원으로의 회복이 임하였고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왕국인 천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속하여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사무엘이 더 이상 사울을 위해 슬퍼하지 않고 기쁘게 새 왕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이새의 집에 가야 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죠? 하나님이 새 왕을 예비하셨지만 여전히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옛 왕인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새 왕이 예비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크게 분노하여 새 왕을 세우려는 사무엘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새 왕으로 세워지려는 자까지 죽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사울은 죄인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모습이었죠. 자기 왕국이 있었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의 왕된 권세와 영광을 지키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자기 왕국 지키며 살았던 자예요. 그게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다 자기 왕국에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새 왕이 예비되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된다면 크게 분노하여 새 왕 그리고 왕을 세우려는 사무엘까지도 죽일 겁니다. 그동안은 왕의 자리를 보존하려고 백성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을 인정했죠. 그리고 사무엘의 인정을 받아야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이라도 해야 했죠. 왜? 자기 왕의 자리 보존하려고. 하나님까지도 자기 왕국 지키는데 이용하려고 했죠. 그런데 자기가 멸망을 당하고 왕된 것에서 끊쳐지고 새 왕이 세워져야 한다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죠. 마지막 발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사무엘이 세우려는 왕까지 죽여야 하는 거예요. 사단의 모습과 닮아있죠. 마지막 발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울의 삶을 우리가 보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지금까지 삶을 보면 확실하죠.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소견대로 다스리려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죽였죠. 하나님 섬기려는 모습은 있었지만 말씀을 떠나서 섬겼죠.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을 버리고 새 왕을 세우려는 사무엘 죽이는 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죽인 자가 하나님 섬기는 자 죽이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 이새의 집에서 새 왕이 나올 것이라는 거 알게 되면 이새의 집 모든 아들들 죽이고 다윗까지도 죽일 겁니다. 실제로 사울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게 되죠. 그러자 어떻게 했죠? 자기보다 다윗이 백성들에게서 더 칭송을 받자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방금 얼마 전에는 누구까지 죽이려고 했죠? 생각나세요? 자기 왕의 자리 지키려고 백성들에게 칭송받았던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생각나시나요? 이런 자였어요, 사울은. 사무엘이 이러한 사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왕 사울에게 핍박받고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물었죠. 오늘 보면 2절 첫 부분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이것을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죠? 사울에게 가서 대답할 것을 알려주세요. 근데 그 내용을 보세요. 2장 뒷부분부터 3절까지, 2절 뒷부분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울왕에 가서 어떻게 말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왔다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가정을 그 제사에 초대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답 어떻게 들리세요? 뭔가 좀 숨기는 듯이 솔직하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으로 들리지 않나요?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새 왕을 기름 부으라고 보내시는 건데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왔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물론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어요. 죽든지 살든지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든지 너는 사울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 왕과 함께하여 끝까지 나를 예배하라 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죠. 우리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성도의 목적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좋다. 그게 아니죠. 구원에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도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든지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너는 어떤 형편이든지 가서 하나님 예배하라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먼저 오는 것,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생명보다 예배가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가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렇게 하라는 고백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런 면으로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좀 이상하게 들린다는 거죠. 마치 사울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저 제사나 드리러 온 것처럼 사울을 속이고 새 왕을 기름 부으기 위해 왔다는 것을 다 말해주지 말라라는 것으로 들리지 않나요? 그래서 일단 사무엘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white lie, 선한 거짓말을 하게 하시는 것으로 보이지 않나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것이 선한 거짓말을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선한 거짓말은 하나님도 하시니까 괜찮은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선하 보이든 그렇지 않든 어떤 거짓도 없으신 분입니다. 누구를 속이시거나 속임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주장하시며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사무엘을 위협하는 그 사울을 그 자리에서 당장 죽이실 수도 있고요. 사울을 따르던 자들까지 다 멸하실 수도 있고 곧바로 다윗을 새 왕으로 세우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거짓말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 가면 선한 거짓말 있을까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게 하고 사울을 속이라 다 말해주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 왜 이렇게 가서 사울에게 전하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초대하라고 하셨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초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아들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여기에는 어떤 거짓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에게 너가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숨기라, 다 말해주지 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라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어떻게 그러한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사울의 계속되는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렸다고 사무엘이 수도 없이 얘기해줬잖아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망령되이 드렸을 때도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버렸다 수도 없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사실을 숨기라 하시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잘못하면 주석들이 이렇게 풀 수가 있죠. 오히려 하나님이 사울을 이미 버렸고 새 왕이 세워지는 때가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라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가 왜 그럴까? 어떻게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는 것이 이렇게 새 왕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말씀이 될까요?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었고요.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사무엘서의 내용을 조금만 돌아봐도 우리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무지합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나 예배조차도 오직 자기의 세상 영광과 유익을 위해 지금까지 자기 소견대로 했기 때문에, 그죠? 사울은 제사와 예배의 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듯 그 제사나 예배를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일로 생각했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고. 사울은 그만큼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귀머거리였습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얘기를 할 때에 다 기독교나 하나님이나 예배에 관한 자기 소견들이 있어요. 자기들 멋대로 믿고 판단하죠.
이해를 못해요. 정말 대화가 안 되죠. 너무나 무지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있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에서 떠나면 예배의 참 의미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전혀 찾지를 못합니다. 나하고 상관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저 자기 소견대로 믿고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고 끝까지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어하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느냐? 사울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죠? 다른 성도들이 믿고 알고 예배하는 것도 다 자기 같은 줄을 아는 거죠. 그리고 자기 수준으로만 보이고 자기 멋대로 자기 관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돼요. 자기 수준으로 남의 믿음도 판단하고 남들도 다 자기 같을 것 같은 거죠. 아니, 자기 같아야 한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죄성이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으로 와야 돼요. 여기에서 확인을 하고 여기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이 드리려는 예배, 사무엘이 믿는 하나님,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자기 수준대로 이해하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 안에도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찾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였다는 거죠. 우리 요새 잠언 배우고 있지만 지혜 없는 자, 우매한 자. 그렇다면 암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러 왔고 거기에 이새의 집을 초대했으면 거기서 사울이 깨달았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삶에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을 돌아봤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알았다면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암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사울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셨죠. 그러면 암송아지로 드리는 제사 어떤 제사였을까요? 우리 제사 레위기에서 많이 봤죠. 바로 어떤 제사였을까요? 레위기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화목제였습니다. 번제는 오직 소의 수컷으로만 드리게 하셨어요. 속죄제는 어린 양의 암컷으로만 드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암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신 것은 오직 화목제였다는 거죠. 화목제, 여러분 화목제 잘 아시죠? 어떤 제사였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부위를 따로 구별하여 태워 제사를 드린 후에 화목제만큼은 그 나머지 고기를 잔치처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러 나온 자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화목된 교제를 나누는 제사였죠. 하나님이 화목제를 명하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모든 제사를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영광과 축복을 누리 방편으로만 여기고 하나님 예배까지도 자기 왕의 자리를 보존하는 것으로만 여기고 사용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자.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예전에 생각나시죠? 끌어왔던 우상 숭배처럼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려 했던 자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드리는 제사도 이게 화목제인지 알지도 못했고 상관도 없었어요. 그것이 어떤 제사든지 그렇게 자기 소견대로 밖에는 보지 못했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사울의 무지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울은 얼마 전에 자기가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졌을 때의 일을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9장하고 10장으로 가보면은요, 아직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소개할 때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다니는 효자 아들로 보여지는 때가 있었죠. 생각나시죠? 그때의 그 나귀를 찾으려고 사무엘을 찾아오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이 왕이, 너를 찾아오는 사울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초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은 재물의 넓적다리 부분을 사울에게 주며 같이 만찬을 먹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나 잘 보세요. 제사를 드리고 그 남은 재물을 먹었어요. 어떤 제사였을까요? 화목제사였습니다. 화목제가 드려지고 사울을 초대하여 함께 화목제를 드리고 그 남은 고기를 먹고 마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화목제사를 드려주고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 그뿐이 아니에요. 그 후에 사무엘상 11장으로 가면 모든 백성들을 사무엘이 길갈로 모으죠. 그때에 사무엘이 화목제를 드리며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자기 삶 속에서 사울의 삶 속에서는 다 뭐하고 상관이 있었어요? 자기가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자기가 왕으로 세워지는 것하고 상관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사무엘의 초대를 받아 화목제를 드리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길갈에서는 백성들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며 왕으로 세워졌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암송아지를 직접 끌고 와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거고 이새의 집에 아들들을 초대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으면 알아야 했다는 거죠. 깨달아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삶만 돌아봤어도. 그런데 사울이 너무나 무지해서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연결이 되시죠? 하나님 왕국의 왕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 제사와 함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사울 자신도 그렇게 세워졌어요. 두 번이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오실 참왕 그리스도도 화목제사와 함께 세워질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왕도 그렇게 화목제사와 함께 세워질 것인데 사울이 이 제사를 깨닫지 못하니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무지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자신을 대신하는 새 왕이 세워질 것이고 자기는 멸망으로 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믿는 거죠. 자기 왕국이 영원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멸망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왕국 지키면 잃어버리지 않을 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서. 왜? 그래야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세상 죄인들의 모습이고 결국 사단의 가장 교만한 모습이죠. 이런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예배도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도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알고 자기 멋대로 드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분명히 알려주시는데도 사울이 새 왕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울의 무지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자인지를 또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삶에서 나오는 무지는 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왕되는 삶에서 자기 왕국 지키려고 살아가는 자들의 무지는 교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기 영광 위에 세상 정욕을 따라 나오는 자기 소견 다 무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죄라는 겁니다.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그래서 이렇게 사울에게 가서 고한 후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와서 화목제를 드리며 이새와 그 아들을 초대해요. 사울이 보내주죠. 몰라요.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4절에서 5절에 verse 4 and 5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자, 당시 베들레헴 살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평강을 위해 오셨나이까 물으며 사무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죠. 뭘 알 수 있나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처럼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백성들인데 이제 사무엘을 보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의 회복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새 왕이 예비될 뿐 아니라 백성들의 회복까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 결국 하나님 왕국과 교회의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새 시대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울이 더 다스릴 거예요. 그렇지만 새 왕과 더불어 새 왕국이 예비되고 있음을 미리 베들레헴 땅에서부터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제사에 청하고 그 아들들을 나오게 하는데 사무엘이 그들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을 찾아요. 그런데 사무엘에게도 문제가 있었음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예전부터 사울왕이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으로 취하지 않으신다고요? 외모로, 세상 얻은 것으로, 세상으로 치장한 것으로, 육체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취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뭘 보신다고 하셨어요? 마음에 중심. 그런데 분명히 이거를 끊임없이 사울을 통해서도 알려주셨는데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외모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왕을 찾아내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요. 사무엘까지. 이게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무엘도 완전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 사무엘에게도 외모를 따라 사울을 세운 백성들의 죄악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의 용모와 신장을 보고 와, 하나님을 세우실 왕이 여기 있구나. 너무 용모가 크고 막 신장이 크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훌륭하게 보였거든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6절에서 7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죄인들은 끊임없이 자기 소견과 세상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그랬고요. 우리가 믿지만 우리도 그러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 백성들은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다시 하나님 마음으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눈으로 판단하여 왕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깊이 깨달을 것이 있죠. 형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즉 우리도 끊임없이 자기 소견과 세상 기준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려는 죄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시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자기 소견과 세상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뜻을 짰고 하나님 눈으로 판단하며 살아가시도록 해주십니다. 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무엇을 통해? 오직 말씀을 통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아오고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믿을까요? 나는 말씀 위에 너무나 굳건하게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와 하나님과 교제 나누라는 거죠. 그 마음의 교제 속에서 돌이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으로 나머지 아들들을 사무엘이 보았더니 그들도 다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새에게 이 아들들이 다인가 물었더니 이새가 참석시키지 않았던 막내 아들이 있었죠. 사무엘이 그도 데려오라. 그 막내 아들 누구였죠? 예,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새의 아들들 다 초대했는데 그 자리에 오지 않은 걸까요?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화목제사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화목제사로 부를 때에 아마 다윗이 아직 20세가 되지 않아서 화목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새조차도 외모로 판단할 때, 아유, 저 다윗, 저 막내 아들, 저 아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여 부르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니 어떠했나요? 오늘 보면 12절에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 부음을 받으라.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바라보니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였다는 겁니다. 자기 눈에는 큰아들의 용모와 신장 때문에 아름다운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부으라 명하시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 이제 성령님이 다윗에게 임하고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님은 떠나세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볼 텐데 막 성령님이 떠났다 들어왔다 막 하시거든요.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베들레헴에서 새 왕이 예비되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장 보잘것없는 한 아들이 예비되고 그를 위하여 화목제가 드려집니다. 이제 새 왕이 다스릴 새로운 하나님 왕국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사울과 백성들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완전히 성취되는 때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장차 임할 사건을 가리키는 예표와 그림자들이었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후에도 아니 다윗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한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아니 다윗이 참 왕이었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 왕국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면 왜 여전히 이새의 집에 한 아들을 약속하실까요? 아직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새의 집에서 한 아들을 예비하시어 하나님 왕국의 참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백성과 그의 왕국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회복하실 날이 곧 올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도 어떤 제사가 드려질까요? 화목 제사가 드려질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미가서 5장 2절 다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선지자들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베들레헴 이새의 후손 중 가장 보잘것없는 한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참 왕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참 목자로 세워질 것인데 그의 근본은 태초부터 계시니라.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실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다윗처럼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니까 형들이 막 말리고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느냐. 가장 보잘것없는 당시 사람의 소견과 세상의 기준과 외모를 따라서는 우리 예수님은 결코 왕으로 세워질 만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가장 힘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분? 사람들은, 세상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 소견대로 봤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셨고 영원한 참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오실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실 때 뭐라 그러셨죠? 외모로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자기들의 왕으로 여기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왕이라면 좀 근사한 육체와 외모와 또 세상 힘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세상 영광과 축복을 주시면서 막 세상 영광을 드러내셔야 하는데 전혀 그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도 이런 왕을 우리는 원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참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세상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친히 화목제사를 우리를 위해 드려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을 영원한 화목제물로 바치시어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참 왕 되신 예수님만을 영원토록 섬기며 살아가도록 화목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사 또한 참 왕으로 세우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왜 왕이 세워질 때 화목제사가 드려져야 했는지가 마침내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셨고 자신을 영원한 화목제물로 바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천국의 영원한 왕으로 세워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불러 영원토록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 삶이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는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사단이 다스리던 옛 왕이 다스리던 악한 세상에서 건져져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으로 옮겨져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천국 영광의 새아침이 밝아왔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에게 새 왕을 주셨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마치 사단의 다스림 속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 현실만 바라보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만 있을 때에 너가 언제까지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겠느냐?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의 왕과 목자로 이미 주셨는데 예수님이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과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임하여 이미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옮기시어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와서 그와 함께하며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새 왕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아직은 옛 왕 사울이 다스리고 있었죠.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사단이 다스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나라에 속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죠. 핍박도 있고. 사무엘이 세상 왕 사울의 핍박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담대히 새 왕에게로 가서 새 왕과 함께하라고 하셨듯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섬길 때에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담대히 예수님과 함께하며 말씀 따라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사울 아래에 있던 백성들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하세요. 악한 임금 사단 아래에 있는 이 세상 백성들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울의 손에서 사무엘을 지켜주셨듯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어 결국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결국 사울이 멸망을 당하자 사단도 완전히 버림을 받고 지옥 심판을 받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까지 늘 말씀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소견과 우리의 세상 지식과 원리,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지혜들 버리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 수준대로 기독교 교회 예배 판단하지 마시고 이 복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광도 세상적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외모로는 자랑할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직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로 바라보고 계세요. 이게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세상 속에서 바라보니까 제일 불쌍하고 비참하고 한심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루어져 있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육체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육체대로 보지 않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에서 구별된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께로 나와 기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천국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 왕, 영원한 목자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하며 기쁨 있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말씀 따라 하나님 예배하며 죽기까지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로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47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